베드로전서 20번 메시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고난 은혜에 관한 추가의 말 2장 13절부터 20절에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계된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단락의 끝부분인 19절에서 베드로는 이는 은혜이나 라고 말하고 20절의 끝에서는 이는 하나님 앞에 은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베드로가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번역자들에게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만일 헬라어가 문자 그대로 번역된다면 읽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말한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역에서 우리는 문자 그대로의 번역을 사용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향한 양심으로 인해 슬픔, 곧 불의한 고통을 참으면 이는 은혜이나 만일 이 구절의 번역에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일반적인 독자들이 뜻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어떤 번역자들은 이는 받으실 만한 것이나 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떤 번역본은 감사한 것이나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본에 의하면 이들 중 어느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영 안에 있는 내적 느낌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회복역에서 문자 그대로 번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19절은 이는 은혜이나 라고 말하며 20절은 이는 하나님 앞에 은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절들을 정확하게 번역했는데 어떻게 이들을 이해할 것입니까? 특별히 베드로가 은혜에 대해 말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나는 19절의 각주를 쓰기가 매우 어려웠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언가 말하기를 원했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주님께로부터 빛이 왔고 나는 여기에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움직임을 가리키며 또한 우리의 행동이 사람과 하나님의 눈에 고상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는 우리 생활에서의 신성한 생명의 표현을 가리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행실 안에서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내적으로 받았던 신성한 생명의 움직임이며 이 생명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다음 이 움직임과 표현은 우리의 행동을 고상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그들은 이것이 우리의 행실 안에 있는 은혜라고 말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들이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끔 우리는 어려움과 고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생활에서 은혜를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매가 병이 걸렸는데 모든 사람은 그녀가 죽을 것 같아서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그녀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의사나 간호사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 자매는 다른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견딜 수 있으며 그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그녀를 움직이는 생명은 심지어 병상에 있을 때에도 표현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는 장례식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어떤 자매가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장례식 때에도 그녀의 얼굴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자매의 체험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베드로의 말을 사용하여 이것이 은혜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신성한 생명입니다. 먼저 은혜는 내적 움직임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생활에서 외적인 표현으로 발견됩니다. 내적인 움직임과 외적인 표현은 둘 다 달콤하고 고상하며 받을 만한 어떤 것이 됩니다. 나는 이것이 2장 19절, 20절에 있는 은혜에 관한 베드로의 말의 정확한 이해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은혜를 받자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은혜를 소유함, 은혜를 취함, 은혜를 적용함입니다. 은혜는 왔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영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우리는 은혜를 취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즉 어떻게 은혜를 사용합니까?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놀랍고 뛰어나고 기뻐는 어떤 것이 속에서부터 우리를 움직이실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견딜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움직인 결과로 자연이 우리에게 어떤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움직임과 표현은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나타낸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은 달콤하고 보상하고 받을만하며 감사할 가치가 있는 어떤 것입니다. 나는 19절 20절에서 은혜에 관해 베드로가 말한 것에 감사합니다. 바울이 은혜에 대해 많은 말을 했지만 그는 2장 19절 20절에 있는 것과 같은 말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말은 독특합니다. 우리가 본대로 이 구절들에서 말한 은혜는 사실상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지금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해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내주하는 영이십니다. 내적으로 그분은 우리를 움직이시며 외적으로 그분은 우리 위에 있는 표현이십니다. 이런 분으로서 그분은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고상하고 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입음. 19절 20절에서 그가 말한 것을 근거로 하여 계속해서 베드로는 21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생활은 이 은혜의 본이었습니다. 21절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애매히 고난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21절에 있는 이를은 19절 20절에 언급된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애매한 고난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왕국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을 듣기 좋아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아마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 중 극소수만이 21절에서 우리가 애매히 취급을 당하기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문맥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이 서신이 쓰여진 믿는 이들 중 몇몇은 까다로운 주인 아래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18절에서 베드로는 가정의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19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한 양심으로 인해 슬픔 곧 부당한 고난을 참으면 이는 은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하나님을 향한 양심은 하나님의 양심 곧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자각을 뜻합니다. 이 자각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근한 교통 안에 살고 있으며 우리가 선하고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지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 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각이 있으며 이 자각은 우리를 조절하고 보호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내적인 자각으로 인해 부당하게 슬픔과 고난을 참는다면 이것이 은혜입니다. 20절은 내용에 있어서 19절과 매우 비슷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은혜니라. 이제 우리는 21절에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음을 봅니다. 우리는 19절 20절에 묘사된 것처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 안에서 은혜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이시며 우리의 내적 누림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이십니다. 이 누림은 우리를 움직이고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외적 표현이 됩니다. 우리 안으로부터 표현되는 은혜를 본 사람들은 우리의 얼굴, 태도, 그리고 우리 주변의 분위기에서 마음을 끄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타난 것들을 보고서 기쁘고 받을만 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 지적했듯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영적인 복사. 2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실 나는 본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데 이는 그 단어가 통속적인 사용에 의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헬라어 단어는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글씨를 배울 때 밑에 놓고 베끼는 필기본을 뜻합니다. 고대의 교사들은 종이 위에 글씨를 썼고 그 글씨들은 원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이가 그 원본 위에 놓여졌습니다. 그런 다음 어린이들은 원본의 글씨를 자신들의 종이 위에 베낌으로써 글씨 쓰기를 연습했습니다. 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쓰기를 가르치는 데에 사용된 원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가 베낌으로써 복사하고 그 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그분의 고난의 생활을 우리 앞에 원본으로 두셨습니다. 복사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라고 말한 베드로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1973년에 나는 영적인 복사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생활은 이 영적인 복사에 사용된 원본입니다. 복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원본을 가져야 합니다. 이 원본에서 만들어진 복사본은 모방이 아닌 재생산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역사하지 않음을 우리는 체험해서 압니다. 우리는 그분을 모방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방이 아닌 재생산입니다. 모방과 재생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복사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원본을 노출시키기 위한 합당한 빛이 필요합니다. 또한 토너라는 특별한 잉크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열 굴림대와 복사할 종이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종이는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종이는 빛 아래에서 원본을 향해 노출됩니다. 빛, 열, 합당한 잉크로 말미암아 어떤 원본이든지 그 종이 위에 재생산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모방이 아닌 재생산입니다. 영적인 복사의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영은 빛이고 신성한 생명의 풍성은 잉크 같은 물질입니다. 우리는 원본의 재생산이 되는 종이입니다. 이 종이는 성령의 빛 아래 놓여져야 하며 그 종이는 원본이 재생산되기 위해 잉크 같은 물질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원본의 재생산, 곧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됩니다. 우리는 복사에 사용되는 종이는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신문지에다 아무것도 복사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신문지 위에 재생산하려고 노력한다면 아무것도 깨끗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이가 깨끗해야 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1장 22절에서 이 깨끗한 종이를 지적하며 거기에서 우리 혼을 정결케 함에 대해 말합니다. 베드로가 1장과 2장에서 기록한 것은 영적인 복사를 위한 깨끗한 종이를 생산하는 것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만 외적으로 따르기 위한 본이 아닙니다. 그분은 필기본이며 영적인 복사를 위한 원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재생산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빛과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포함한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사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의 결과는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본. 베드로는 헬라어를 배우지 않았을지 모르나 표현이 풍부했습니다. 먼저 그는 이는 은혜이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남겼다고 말합니다. 은혜와 본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 이들 안으로부터 표현되는 은혜이신 삼일 하나님의 표현을 보고 이것이 은혜임을 알 때 이것은 그 믿는 이가 본이신 그리스도의 복사본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부당한 고난 가운데서 은혜이신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은혜이나 대신에 이는 그리스도의 재생산이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행실은 은혜일 뿐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생산입니다. 2장 21절로 25절에는 다섯 개의 중요한 단어인 은혜, 본, 구주, 목자, 감독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은혜이며 또한 그리스도는 본이십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더욱이 그분은 우리의 구주, 목자, 감독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표현되는 은혜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필기본이시며 영적인 복사에 사용된 원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목자, 감독자임을 이해하기는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표현되는 은혜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그분이 필기본이 될 수 있는가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은혜와 필기본이신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살아나타낼 때 우리는 영적인 복사의 과정 아래 있음을 체험해서 압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방이 아닌 재생산. 그리스도의 복사본이 되는 것은 그분을 모방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원숭이를 위해 똑바로 서는 본을 세우면 원숭이는 사람을 모방하여 똑바로 섭니다. 그런 다음 사람이 그러면 원숭이는 두 발로 걸음으로써 그를 모방합니다. 사람이 팔을 흔들면 원숭이도 흔듭니다. 그러나 모방하는 일이 끝나고 사람이 떠나면 원숭이는 다시 돌아가서 네 발로 걷습니다. 언젠가 나는 식탁에 앉아서 칼과 포크로 먹도록 훈련된 원숭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끝난 후에 원숭이는 칼과 포크를 던지고 평상시의 행동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모방하라고 가르치는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사람을 모방하도록 원숭이를 훈련시키는 사람과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나는 주님을 모방하라고 여러분을 격려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는 그리스도의 풍성과 주님의 아름다움을 당신에게 강조합니다. 더욱이 하늘에 속한 빛과 영적인 잉크는 우리에게 유용하며 우리 모두는 영적인 복사의 과정 아래에 있습니다. 21절에 있는 베드로의 생각은 깊습니다. 이 구절의 가치를 감상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충분한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은혜와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베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